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역대상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역대상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21장 그 앞부분을 좀 나누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어요. 그 범죄한 것은 죄송하지만 밧세바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밧세바의 사건은 왠지 좀 이렇게 지나치신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충분히 용서하신 것 같고, 또 밧세바의 사건은 이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았나, 뭐 감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건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다루신 것이 인구를 헤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밧세바 사건이 훨씬 더 죄가 많고 인구를 헤아리는 게 죄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대로 대하셨던 거죠. 이유를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문제였어요. 밧세바 사건과 달리 이 인구를 헤아리는 것은 불신앙의 문제였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부분을 다루셨던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윗 뒤에서는 어찌 보면 사단의 역사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어렸을 때 물맷돌 다섯 개와 그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의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었느냐 하는 거죠. 그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필요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군대가 많아지고 국민의 숫자도 많아지고 주변 나라들을 다 이기게 되니까 이제 왠지 자꾸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를 헤아리는 게 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시대 때도 인구를 두 번씩이나 헤아렸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지금 다윗이 인구를 헤아리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압 장군도요, 다윗에게 왕이 왜 그러십니까? 이 백성들이 다 당신의 백성이고 그런데 그것은 그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매기 목사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통계가 죄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러한 통계를 의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숫자에 매달려서 숫자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중에 가서 다윗이 깨닫긴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18편 8절로 9절에 이가 즉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않게 하옵소서. 이 시편 71편 1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듯이 다윗이 나중에 가서는 이 숫자 때문에 즉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자기 자신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사실 다윗이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말이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가 세상 죄를 밝히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죄는 뭘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다윗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의 죄의 심각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곧 자기가 저지른 무서운 죄를 이제는 드디어 깨닫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받을 형벌을 그 앞에 놓고 다윗에게 그 내용들을 선택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1장 9절로 시작을 하죠. 네, 21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실게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놓으리니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게 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참 다윗도 지금 어쩔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러한 그 가운데서 꼼짝 못하고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뭐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뭐 별 수 없죠. 죄의 그 앞에서 뭐 연약할 수밖에 없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그냥 덜덜덜 떠는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니까 그 교제가 끝나게 되니까 참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제 다윗이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자고요. 13절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은 자기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신뢰하여 인구조사를 하려고 명령했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을 알았죠. 그는 이제 자기가 저질렀던 일을 깨닫고 나는 다윗이 소년 목동일 때 물매와 다섯 개의 매끄러운 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 같은 때를 회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많잖아요. 이제 다윗은 자기의 원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가 막대하고 큰 나라였으므로 자기의 군대도 막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다윗은 잠시 동안 그 모든 나라들과 거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우리야말로 얼마나 많은 인구조사를 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었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믿고 있었을 때가 여러 번 아니었나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시편 103편 10절로 11절을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니 이는 하늘이 땅에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너무도 자비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뤄진 이 세계를 향하여 구원을 펼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무슨 근거래? 여러분 그리스도 그 시은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한이 요한 1서 2장 2절에서 말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화목제물이란 뜻이 뭐예요? 이게 시은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구원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정에 들어가서 죄를 고백하고 긍휼을 간구하면 그냥 간단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섭리,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관여하고 계십니다. 나의 일생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자비를 많이 베푸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뿐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대하여 오늘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젯밤 심판하려 오지 아니하셨을까요? 그분의 자비하심 때문 아닌가요? 왜 나의 잘못, 다 다윗보다도 훨씬 인구조사를 한 적이 많은 나에게도 나지만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두신 걸까요? 그건 뭐 설명이 안 돼요. 오직 하나 설명이 된다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의 자비는 미래까지 뻗쳐 있습니다. 우리는 안심하고 그분의 자비를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비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특징이 아닙니다. 그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점점 발전하여서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점점 발전하여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늘상 그 안에 있고 하나님 자체가 자비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온유이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다. 찬송 함께 하시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역대상 21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죠.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의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슨 일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참 귀한 그 간구를, 그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정말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윗의 이 놀라운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죄에 대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 크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한, 그래서 보면은 얼마나 변화된 그런 모습이에요. 바세바의 범죄했을 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죽임을, 그 우리아의 죽음을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은 채 드러난 것이죠. 그는 여호와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계속되어지는 18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루살렘을 이제 여러분들도 가보셨겠지만, 가보면 여기도 이제 그 성지순례한 코스로 가보게 돼요. 바로 그것이 다름 아닌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 위로 오늘날 오마르의 사원이 서 있잖아요. 그곳은 옛 성전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그곳을 성전을 위한 장소로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19절로 21절을 볼까요? 이에 가시 여호와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가 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그랬어요. 오르난은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다윗 당시에는 바람이 불기를 기다려서 그 바람에 의해서 곡식을 이제 공중에 날려서 쭉정이는 멀리, 알곡은 이제 바닥에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탈곡을 했던 거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이라고요. 그 언덕의 다른 쪽 끝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삼으신 골고다가 있고요. 제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다메섹으로 통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깎아낸 바위의 사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그 언덕을 더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곳은 매우 높은 곳입니다. 사진을 찍은 후에 돌아와서 열 발자국 이렇게 걷다가 같은 언덕, 같은 높은 위치에 있는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보면서 사진을 찍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선택하신 것은 그곳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사로 드리려 했던 곳입니다. 이것은 성전 제사뿐만 아니라 마침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을 바라보는 것이죠. 21장 22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리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러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를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이 오르난은 매우 관대한 사람이죠. 그는 다윗이 소제로 드릴 때 필요한 곡식이니 뭐 또 소니 나무니 모든 것들을 다 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입니다. 다윗왕이 오르날에게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값없이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진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25절로 가보세요. 그리하여 다윗은 그 값,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타작마당에 대한 충분한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26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봄 제물을 받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랬어요. 심판의 칼은 다시 거두어졌습니다. 그러나 골고다에서 그 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찔렀던 것입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매기 성경 강의 애청자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성전이 건축되는 곳에 이 제단을 쌓으며 거기에서 제단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28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이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더라. 그곳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난 장소입니다. 이제 이곳은 제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다윗은 이제 그 위에 그 놀라운 화목제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시은소 위에 자신의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계신 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유행하던 전염병이 끝나게 됩니다. 다윗은 천사가 손에 칼을 들고 예루살렘 위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윗은 자비를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자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저 마음이 좋으신 신사 같은 그러한 분이 아니죠. 반드시 지불해야 할 죄값이 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그 사람을 자비하심으로만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비하심 속에는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희생시키시는 그 아픔이 있으셨던 거죠. 누군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천국의 뒷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몰래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들어와 이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죄가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에 대하여 눈을 감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바로 그 제물이 되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의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의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역대상 강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를 바탕으로 톰 브라운 목사님이 지은 책 혀의 권세 말의 위력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